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란 책에서 문명사는 빠른 것과 느린 것의 대결이었고 빠른 것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체코와 프랑스의 소설가인 밀란 쿤테라는 자본주의와 느림은 상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도가 느리면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빈 토플러는 그의 또 다른 책 부의 미래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위기는 비동시화 효과로 인해서 직접적인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낳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을 생각 없이 다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같은 시간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그 그릇 역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여가는 나라의 주요 제도들과 주변 환경이 뒤처져 있다라면 그러한 나라라면 결코 성공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업시대의 관료주의자들은 완벽하게 동시화된 기계 같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것을 표준화하는 테일러주의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레닌주의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행위주체별 모든 것에 있어서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와 국가를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하는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죠. 개방 시스템으로 엉켜 있어 불완전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주체별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미국의 사회를 보면서 행위 주체별 속도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요, 100마일의 속도를 달린다라고 하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100마일은요, 여기에 1.6을 곱하면 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약 160km의 속도를 내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기업입니다. 90마일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견해를 형성하고 작고 빠르고 탄력적인 구성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약 60마일, 가족은 약 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산팀으로 활동하며 급속도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의 구성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마일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 속도는 보통에 해당되고 육체 노동이 정신 노동으로 변화되고 있는 혁신적인 변화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25마일의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코끼리가 완강히 버티는 조직이 바로 정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방어가 심하고 속도가 대단히 느린 것이 바로 정부 조직의 특징입니다. 또 10마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기관입니다. 부서진 고물자동차에 비유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독점적인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속도가 느린 조직이 바로 교육기관입니다. 3마일의 정치조직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복합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부 조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1.6km의 속도로 달리는 법과 관련된 법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느리게 변화되는 것, 거의 변화를 생각할 수 없는 조직이 바로 법과 관련된 기관인 것이죠. 엘빈 토플러는 간신히 살아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이 법조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사회 가운데 한 조직과 기관의 위기는 한 조직이 이 속도를 사회의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사회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원하는 성과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조직, 각자 다양한 공동체원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은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것이 그 조직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빈 토플러의 이 이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날 K-POP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없어지면서 모든 대중들이 접근이 용이한 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어른들은 BTS라는 그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BTS가 누군지는 아시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방탄소년단이라는 BTS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그룹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BTS를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돌 그룹들은 틱톡이나 쇼폼 컨텐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쇼폼 컨텐츠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1분 이내의 영상을 그리고 음악이 나올 때마다 20초마다 메인이 되는 핵심 그 구절이 반복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아이돌 그룹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팬을 선정할 때 10명 중에 1명을 타겟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9명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팬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랑스와 미국의 팝송 시장에서 보면 이들이 세계 주류를 이끌어갔던 것이고 한국의 음악은 동양의 한 지역에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전략이라는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요즘 그룹들은 노래의 친근함과 보편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쉽고 직관적이게 한 번에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꽂히게끔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연령대가 모든 연령대를 소화할 수 있는 음악 세계의 K-POP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K-POP이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조직들은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그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며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변화 역시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방향이 중요한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 강조했죠?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의 면에 있어서는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지만 앞에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그 그릇 가운데 담아낼지를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가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 빨리 한국 사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도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까지는 서구 문화는 우월하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비서구 문화는 열등하고 대단히 이교도적인 문화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는 더 이상 동일한 힘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기존의 문화 진화론의 입장에서 미개한 나라를 계몽시키고 식민주의화하고 근대화하고 또 서구화하는 것에 성교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다양한 문화 가운데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적인 특징에 대한 도덕적인 우월감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서구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고 우리가 무시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제3세계의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다라면 기독교입니다. 예, 한국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기독교의 그 파워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사회는 다원화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속한 한국 문화 가운데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미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수많은 시대의 문화 형식을 덧입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과 문화에 대한 주제를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슈는 복음 그 자체가 가진 본질로부터 유래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과거에는 복음만 본질적인 것이었고 문화와 상황은 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서구 기독교는 서구 문화와 동일하게 하나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복음이 본질적 요소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와 삶의 자리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성도가 복음을 살아내고 전달하고자 시도할 때 삶의 저항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 역시 너무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가 복음을 살아내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정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다. 복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 복음을 가둬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사람이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를 우리의 시대와 문화 가운데 풀어놓으라라고 마틴 루터는 벌써 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복음이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속한 문화와 삶의 정황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복음은 유대인 세계와 이방인 세계를 아우르고 타문화적 환경 속에서 등장했으며 번역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레코로만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딤 플레밍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구체적인 역사적 또는 문화적 상황 속으로 성육신하신 과정으로서 복음이 갖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것과 같이 복음이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문화에 맞게끔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공간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사라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유대인의 대중들에게 전했다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과 같은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명쾌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모호한 문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빛을 제공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헷갈리는 문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들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독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샘족 문화와 즉 유대교의 문화와 그레코로만의 헬라적인 문화가 이 복음서에 함께 다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해박한 언어를 다 지니고 있었고 이 모든 유대교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섭렵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집중하지 않고 두 세계 간의 모든 색채를 다 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또 여기에 함께 섞여 사는 모든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독특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의 아랍어 문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랍어 중에서 아람어로 학자들은 처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방 문화적 이원론을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반대로 어둠, 생명하면 죽음,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영과 육. 바울 역시 이러한 이원론적인 언어에 완전하게 이것을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거주했던 다양한 이방인 집단과 유대인 집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었던 언어와 문화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또 헬라적인 요소로서 그 중요한 로고스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필로는 헬라의 유대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고스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물의 근원인 최고의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세계 사이에 있는 중재자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지혜의 여신이 함께 하나 되어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고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이 제시한 로고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고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대에 이런 로고스라는 언어를 빌려와서 그 의미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로고스를 하나님이며 창조자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존재가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적인 신화와 또 이집트의 신화를 함께 하나로 묶어서 고대의 지혜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고대의 진리와 철학을 혼합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봤던 그노시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이 그노시스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지식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 당시에 헬라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지식이란 단어가 이 지식이란 단어를 똑같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갖고 사용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바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근원에 대한 모든 탐구와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식에 대한 강조는 시대적인 요청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교의 영향과 더불어 다양한 색채의 헬라적인 경향성들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은 유대교와 헬라의 종교 언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문명 모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참된 계신 신적 지혜가 이 생명의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요한복음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동격입니다. 누가 가장 높은 분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태초에 즉 세계가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다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우주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로고스 기독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가지신 로고스가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목적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즉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 즉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와 위격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천둥이 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과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고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로고스의 개념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야. 이 로고스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요약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표현, 이것이 바로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분이 바로 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로고스이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시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헬라어 표현 가운데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헬라 문화시대를 살아갔던 로마 시민들은 이미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고대 진리에 대한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창세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헬라 철학을 융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이 되셨다라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장 14절 상반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자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왜 로고스가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왜 로고스가 영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지주의 세계관에 의하면 육신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영혼은 참 지혜에 이르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가연설을 믿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성막 텐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격성을 갖고 계신 창조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격화되어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그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레코 로마의 철학에 근거한 사상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모든 용어들을 완전하게 깨고 있으면서 성경적인 원리로 해석하고 있는 탁월한 속도감을 지니고 있는 당시의 지성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변화하는 그 너무나 빠른 변화의 그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 가운데서도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핵심을 가지고 당시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도 이해하고 있었고 헬라 철학과 헬라 언어를 동시에 다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학문과 언어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접촉점이 완벽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이겠습니까? 사건의 종교이겠습니까? 지식의 종교다. 자랑스럽게 들으십시오. 사건의 종교다.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사건의 종교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몰랐던 우주의 근원과 창조주와 구원자에 대한 막연한 지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지성적인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교들을, 그 이단 지도자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지적인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 기념일 하면요, 마틴 루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면제부 교육에 대한, 면제부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이 잘못되어 있는 사상에 대해서 이것을 묻기 위하여서 자신이 속한 주교에게 그것도 라틴어로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가 썼던 라틴어의 95개조 반박문은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수많은 지적인들에게 읽혀지게 되었고 이것이 로마 교황청을 향한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루터가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기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기도가 잘 되는 날은 7시간, 8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했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떤 개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개혁? 다른 사람을 위한 개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속도를 깨닫고 나 자신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개혁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